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공망 강화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를 보내고 운영병력을 함께 배치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사드 포대 한계와 운용병력을 이스라엘에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란의 추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과 그곳에 사는 미국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정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동병력 증파 계획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사드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돌파한 이후 종말 단계에서 격추하는 이동식 시스템입니다. 요격 범위는 약 200km, 고도는 150km에 달합니다. 사드 한개 포대 운영 인원은 95명으로 구성된다고 미 의회 조사국 CRS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 병력 약 100명이 이스라엘에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이 이스라엘에 파병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13일 미국의 이스라엘 사드 배치 공식 발표에 앞서 일부 매체들의 보도로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이란은 대미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X, 옛 트위터에 미국은 기록적인 물량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보내왔다고 적고 이제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병력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에서 전면전을 방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으나 우리 국민과 이익을 방어하는 일에는 레드라인이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통합 방공 훈련 등을 위해 한 개 포대를 배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개 포대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역 주요 현안 등에 관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비밀 협상이 중단됐다고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14일 밝혔습니다.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를 방문하던 중 현재로서는 무스카트 프로세스가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영내의 특별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 때까지는 대화를 위한 어떤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차후에 다시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스카트 프로세스는 오만의 중계로 진행해온 대미 간접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동 매체들은 풀이했습니다. 오만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 역할을 자주 해왔던 나라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 나라가 이란을 상대로 체결한 이란 핵 합의에도 관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간접 협상을 진행해온 사실은 최근 일부 매체 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 8일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채널 12 방송을 인용해 중동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들의 일제 휴전 등의 방안을 놓고 미국과 몇몇 아랍 국가들이 비밀 협상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오만에서 비밀리에 회담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14일부터 스테드페스트 눈 연례 핵훈련에 돌입합니다. 나토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토 13개 동맹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2주에 걸쳐 진행될 이번 훈련에 서유럽 지역 내 8개 공군기지에서 온 2천여 병력이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14일 타이완 인근에서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 섬의 북쪽, 남쪽, 동쪽 해역에서 연합 리젠 2024B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밝히고 이번 훈련은 타이완 독립군의 분리주의적 행태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중국의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123년 노벨문학상 역사에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은 한국 작가 한강이 연일 화제입니다. 작가 한강은 과연 누구이며 그동안 어떤 작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강이라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렸던 소설 채식주의자뿐 아니라 노벨상위원회가 언급했던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의 다른 소설도 한국의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또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모두 주문하고 기다려야 살 수 있는 화제의 책이 됐습니다.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서울 서촌에 자리한 작은 책방에도 혹시나 작가를 볼 수 있을까 축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요. 영국 부커상에 이어서 노벨 문학상까지 이 한국의 문학을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은 힘으로 한강의 소설을 영어와 불어 등으로 옮긴 번역가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 속에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 내용 때문에 정치적 이념 논쟁이나 비판에 휩싸였던 사실도 회자하고 있고요. 노르웨이의 공공예술기획 미래도서관 프로젝트가 선정한 세계소설가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작가의 미공개된 이 소설 한 편을 봉인해서 한 세기 뒤인 2114년에 공개하기로 했다는 몇 년 전에 행사 소식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노벨상 작가, 수상작가 발표 이후 아직 직접 소감을 밝힌 적이 없는 한강 작가의 이야기.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증서 그리고 11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약 100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0월 14일 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18도고요. 구름 조금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0월 15일 화요일 북한 날씨입니다.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입니다. 오전에는 서쪽 대부분 지역이 가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동쪽으로는 함경남도 일부와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남부와 동해안 쪽 밤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 12도에서 27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6도, 개성 15도, 신의주 함흥은 13도고요. 원산의 아침 최저가 14도입니다. 청진 12도, 해산 7도.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23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함흥이 27도로 가장 높습니다. 원산 낮 최고 26도, 신의주 19도, 중강 15도, 해산 18도로 예보되어 있고요.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5m, 먼바다 3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앞바다 쪽은 비 내리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역시 서쪽도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들으시고요.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역사인물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인디언 원주민의 땅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아파치 인디언 투사 제로니모를 소개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들으시는 동안 저는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We were good, we were gold. Kind of dream that can't be sold. We were right till we weren't. Built a home and watched it burn. I didn't wanna leave you. I didn't wanna lie. Started to cry, but then remembered I can buy myself flowers. Write my name in the sand. Talk to myself for hours. Say things you don't understand. I can take myself dancing. And I can hold my own head. Yeah, I can love me better than you can.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 병사 4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주 유세에서 국경 순찰 대원 만 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타이완에 봉쇄하는 형식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이란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동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레바논의 근거를 둔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번에는 이스라엘군에서 사상자가 나왔네요.
네, 헤즈볼라 드론이 13일 이스라엘 육군 기지를 공격해 병사 4명이 숨지고 60명 이상이 다쳤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공격당한 곳은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비냐미나 근처에 있는 기지입니다.
헤즈볼라 쪽에서도 공격 사실은 확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격해 22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골라니 여단의 훈련장을 겨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로켓과 미사일 방어망을 아주 촘촘하게 배치한 덕에 피해가 적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나 봅니다.
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공격에 레바논에서 날아온 저성능 드론이나 무인 비행차가 사용됐고 네. 조기 경보 체계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병사가 매점에 있다가 갑자기 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네, 뭐 이스라엘의 대응 후속 공격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14일 오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북부 도시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최소한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는데요. 기독교가 대다수인 아이투시의 시장은 이주민 임대주택으로 쓰이던 건물이 표적이 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지상전에 나선 이후 주로 레바논 남부와 동부의 베카계곡, 베이루트 교회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었는데요. 아이투시를 공격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13일에도 레바논 곳곳을 공격해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13일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51명이 숨지고 17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3분의 2는 북부 마운트 레바논 지역에서 나왔다고 보건부는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자, BBC는 가자 보건부를 인용해 지난 24시간 동안 4차례에 걸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적어도 62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다쳤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고성능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한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네, 미국 국방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운용 병력을 이스라엘에 배치할 것이라고 13일 발표했습니다. 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조직들의 공격에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시행한 광범위한 조정 가운데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드라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가운데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드는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네. 자, 미국 관리들은 사드가 얼마나 빨리 이스라엘에 배치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미 국방부는 지난 2019년 훈련을 위해 사드가 이스라엘 남부에 배치됐다고 밝혔는데요. 로이터통신은 그것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배치였던 걸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자,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이 로켓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 돕고 있는 거죠?
예, 중동에 배치된 미 해군 함정들과 전투기들이 이란이 쏜 반사체들을 이스라엘이 요격하는 걸 도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 전력은 모두 이스라엘 밖에 배치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의 전력을 감안하면 훈련 외의 목적으로 미군이 이스라엘에 배치되는 것이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참고로 사드 포대 운용에는 약 100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 최근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 시설에 발표를 해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3일에는 이스라엘군 전차가 또 평화유지군 시설에 진입하는 일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평화유지군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날 새벽 4시 30분경 이스라엘군 전차 두 대가 레바논 람냐 기지 정문을 부수고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들 전차는 유엔 평화유지군 측이 항의하자 약 45분 뒤에 불러났는데요. 6시 40분경에 기지에서 북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연막탄 몇 발이 터졌습니다.
네네.
자, 그러자 연막탄에서 나온 연기가 기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병사 15명이 고통을 겪고 치료받았다고 성명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예,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 근처에서 헤즈볼라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으로 병사 25명이 다쳤는데 이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전차들이 기지 안으로 침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나다브 쇼샤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전차들이 기지를 공격하거나 진입하려고 시도한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부상자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공격을 피하려고 뒤로 물러나던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자,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애리조나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경순찰대원의 추가 채용을 얘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13일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서 북쪽으로 약 420km 떨어진 애리조나주 프레스코 밸리에서 유세했습니다.
네.
유세의 연설에서 국경순찰대원 만 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기존 대원의 대우를 크게 향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But after I win, I will be asking Congress immediately to approve a 10% raise.
네, 급여 대선에서 이기면 즉시 의회에 오랫동안 오르지 않았던 국경순찰대원의 급여를 10% 인상하는 걸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네.
또 잔류와 계약 보너스를 만 달러씩 지급해서 대원들이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트럼프 후보는 약속했습니다. 앞서 세관 국경보호국 산하 국경순찰대의 노조인 국가국경순찰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에서 애리조나주는 경합주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불법 이주민 문제가 아주 중요한 현안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멕시코 쪽에서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서 애리조나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경 보안 문제가 큰 현안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 차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가 12일 토요일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 유세장 근처에서 무장한 사람을 체포했습니까?
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실은 다른 이름으로 된 복수의 여권과 가짜 번호판이 달린 미등록 차량 그리고 장전된 총기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12일 오후 5시경 유세장 밖 검문소에서 체포했다고 13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 차드 비앙코 보안관은 아직 추측이긴 하지만 또 다른 암살 시도를 막은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올해 49세로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에서 사는 벤 밀러 씨입니다. 로이터통신은 구치소 자료를 인용해 밀러 씨가 12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네.
이 한 연방관리는 현재 연방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이 통신에 전했는데요. 자, 트럼프 후보는 지난 7월에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하다가 암살을 모면한 바 있고요.
그렇죠.
또 9월에는 플로리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 후보를 암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체포되게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헬스 후보는 주말에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이 역시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린빌 유세에서 특히 건강 기록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네.
해리스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But here's the thing, North Carolina, and he's not being transparent with the voters. He's not being transparent. So check this out. 네, 트럼프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투명하지 않고 본인 의료 기록 공개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앞서 해리스 후보 측은 그가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지난 4월에 한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부통령 주치의의 편지를 12일에 공개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달 20일에 60세가 되고요. 트럼프 후보는 78세인데요.
네네.
트럼프 후보 측은 지난 몇 년간 그의 건강 기록을 제한적으로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시아로 갑니다. 자, 논쟁이 끊이지 않는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긴장이 또 높아지는 일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14일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는 이날 오전 5시 전구 육군과 해군, 공군, 로켓군 등 병력이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섬 북부, 남부, 섬 동쪽에서 연합 리젠 2024B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젠은 날카로운 칼을 의미합니다.
네, 자, 중국이 왜 이 타이완 주변에서 이 정도 규모의 훈련을 한 걸까요?
네, 앞서 라이 칭더 타이완 총통의 건국기념일, 즉 상십절 연설에 대한 대응입니다.
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군 리시 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타이완 독립군의 분리주의적 행태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국가 주권과 국가적 통합을 수호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필요한 작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천빈화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 대변인 역시 라이 총통이 취임한 이후 분리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과 타이완의 통일은 역사에 멈출 수 없는 흐름이며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라이 총통, 타이완의 라이 총통이 이 건국 기념일에 뭐라고 한 겁니까?
예, 라이 총통은 지난 10일 타이완 건국 113주년 국경대회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에는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화민국이 타이완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종속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합병이나 주권 침해에 저항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모두 투입된 그 합동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네. 중국 온라인 매체 신화망은 리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번 훈련은 함정과 전투기가 여러 방향에서 타이완섬에 접근하며 여러 군 병종이 연합해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또 해상 공중 전투 준비와 경계 순찰, 주요 항구, 지역 봉쇄와 통제, 해상, 지상, 목표물 타격, 종합전장 통제권 탈취 등에 초점을 맞춰 합동작전의 실전 능력을 검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중국의 이번 훈련에 타이완이 대응했습니까?
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의 훈련 개시에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자유,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14일 아침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취한 다양한 비이성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은 타이완 해협 전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번 훈련에는 미국도 반응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중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밤 성명을 내고 미국은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 주변에서 인민해방군의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라이 총통의 연례 정기 연설에 중국이 군사적 도발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위기를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어 우리는 중국의 활동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공통된 우려에 관해 동맹국과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국군의 이 합동 훈련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부전구사령부는 14일 저녁 6시에 군사훈련이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리 대변인은 전구부대의 연합작전 능력을 전면 검증했다며 이 전국부대는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훈련과 전투 준비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13일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 정단이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연결하고 이 타이완과 필리핀을 가르는 바시 해협 주변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타이완을 에워싸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죠?
네, 타이완 인근에서 실시한 이런 봉쇄형 군사훈련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중국은 지난 5월 20일 라이 총통의 취임 연설을 문제 삼아 취임 사흘 만인 23일 타이완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외부 세력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명목으로 연합 리젠 2024A 연습을 실시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EU가 이란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EU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이란인 7명과 7개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외무장관은 14일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이 된 이란의 개인, 기관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재 대상에는 세이에드 함제흐 갈란다리 이란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 등이 포함됐고요. 또 이란 국영항공사인 이란항공과 사하항공, 마한항공 등 항공사 세 곳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네, 자, 이유는 뭡니까?
예, 제재 대상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하도록 러시아의 무인기와 미사일, 기타 장비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유는 갈란다리 차관의 경우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고요. 항공사 세 곳에 대해선 이란산 무인 항공기와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 이전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됐으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한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예, 지난 3월 EU는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쓰일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 이전한다며 새로운 중대한 조처를 포함해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14일에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부과한 겁니다. 이 제재 명단에 추가되면 EU 내 자산이 동결되고 27개 EU 회원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네. 자,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오고 있죠.
맞습니다. 헝가리를 제외한 EU 회원국은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총 1,180억 유로 미화로 1,290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고요.
네.
그 외에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른 지원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데 대응해서 미국도 이미 제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9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러시아에 사실상 드론을 오랫동안 공급해왔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쓸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미국 재무부는 이란과 러시아에 본부를 둔 개인 10명과 기관 6개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 항공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러시아에 무기를 전달하는데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로 잠시 쉬어가시죠. 미국 정치 ABC, 인물 아메리카, 그리고 Everyday English,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로 이어드립니다.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오는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대선은 미국 사회에서 정치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총무청 GSA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11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화요일에 치러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2024 대통령 선거일은 11월 5일입니다. GSA에 따르면 대통령을 뽑는 절차는 거의 2년이 걸립니다. 미국 대선은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대선에 나갈 사람들은 대선 전에 봄에 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C에 등록합니다. 등록 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이에 봄에 후보들은 출마할 뜻을 선언합니다. 대선 전에 여름에서 이듬해 봄까지 예비선거 프라이머리와 당원대 코커스 토론이 진행됩니다.
Wisconsin voters chose Donald Trump in 2016, but Joe Biden four years later, and it was close both times. So Wisconsin could go either way.
대선이 있는 해 1월부터 6월까지 주와 정당들이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와 당원대회를 엽니다. 이어 7월부터 9월 초 사이 정당들은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합니다. GSA 설명에 따르면 당 대선 후보는 전당대회 직전이나 대회 기간 부통령 후보를 발표합니다. 일반적으로 9월과 10월에 후보들이 TV 토론에 참여합니다. 11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화요일에 선거가 진행됩니다. 선거가 끝나면 각 주 선거인단이 모이기 전 최소한 6일 전에 지역별로 임명된 선거인 이름 등이 들어있는 확인 증서를 주정부가 발행해서 이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에 보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시한이 12월 11일입니다. 다음 12월 두 번째 수요일 이후 첫 화요일에 각 지역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습니다. 올해는 선거인단 투표일이 12월 17일입니다. 이어 늦어도 이달 네 번째 수요일까지 지정된 연방과 주 관리들이 선거인단 투표 확인 증서를 받아야 하며 이번 대선에서는 시한이 12월 25일입니다. 이듬해 1월 6일 의회가 합동회기에서 선거인단 표를 집계하고 이에 근거해 정 부통령 당선자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20일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 절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둘째 월요일을 원주민의 날로 정하고 수만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 일명 아메리칸 인디언의 역사와 유산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주민의 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전설적인 아파치족 투사 제로니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로니모는 미국 남서부 오늘날의 아리조나주와 멕시코 일대에 퍼져 살던 아파치족이었습니다. 아리조나주는 면적이 3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보다 넓은 지역이죠.
이곳 아파치 인디언은 웨스턴 아파치, 치리카후아 아파치, 메스칼레로 아파치 등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에는 이외에도 나바호, 푸에블로, 코만치 등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로니모는 치리카후아 아파치였고 그 아래 규모가 작은 베돈코헤족 사람이었습니다. 제로니모는 추장은 아니었지만 이 지역으로 진출한 강력한 멕시코 군과 미국 군대에 맞서 30년 동안 자기 부족과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전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제로니모는 1829년 6월 멕시코 노도뇨 캐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재적이라고 할 만큼 사냥에 뛰어났습니다. 베동코 해족은 8,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수는 적은데 이들은 많은 적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용맹이 뛰어난 이들은 자기들의 영역으로 침입해오는 적을 기습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멕시코군이었습니다. 그 외에 나바호와 코만치 등 다른 인디언 부족들도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군대는 그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고 힘없는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인디언들을 쫓아내기 위해 아파치족 아이의 얼굴 가죽을 벗겨오는 자에게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인 25달러의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런 잔인한 행위도 제로니모와 그 부족의 전투 의욕을 꺾지 못했습니다. 제로니모는 불과 17살 때 네 차례나 기습을 감행해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 무렵 제로니모는 알로페라는 여성과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이 닥쳤습니다.
1858년 3월, 제로니모는 동료들과 함께 물물거래를 하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멕시코군 400명의 중대병력이 제로니모의 마을을 기습했습니다.
멕시코군 기습 소식은 공격을 피해 나온 한 소녀에 의해 아파치 남자들에 전해졌습니다. 제로니모는 와서 보니 어머니,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모두 처참히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제로니모는 충격과 슬픔,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제로니모는 200명의 전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살해한 멕시코 군인들을 찾아 보복했습니다.
제로니모는 그 후 일생 동안 모든 멕시코인들을 원수로 여기게 되고 만나는 대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에 대한 제로니모의 보복은 1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1850년대가 시작되면서 적이 바뀌었습니다. 1848년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은 멕시코가 차지하고 있던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치 인디언이 살던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많은 금이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백인 정착민들, 광산업자들이 아파치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이주자들과 아파치 사이에는 자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아파치는 매복해 있다가 마차나 외곤 대열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치리카후아족 추장이며 제로니모의 장인인 코치스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짐작했습니다. 사위의 행동을 염려한 장인은 제로니모에게 백인과의 싸움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과 아파치족을 위한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얼마 안 돼 코치스가 사망하자 미국 정부는 치리카후아족을 밀어내고 지정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아파치가 대대로 살아오던 고장에는 백인 정착민들이 들어왔습니다.
보호구역에서의 삶은 일단 싸움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말라리아와 같은 각종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식량은 정부가 주는 배급에 의존했지만 일부 부패한 인디언 관리가 농간을 부리는 바람에 때때로 굶주림이 극심했습니다.
각종 금지 규정도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제로니모도 4년 동안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추종자들과 함께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미국 군대와 정착민들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군대는 여러 차례 제로니모 전사들을 보호구역으로 몰아넣었고 인디언들의 탈출은 반복됐습니다. 제로니모는 전투 중 세 차례나 항복을 했다가 다시 싸우곤 했습니다.
제로니모는 매우 공격적이기도 하고 붙잡기도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1885년 미군은 5천 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해 제로니모와 약 150명의 아파치 소탕전을 벌였습니다.
이 싸움은 제로니모 세력과의 마지막 전투가 됐습니다. 수적인 열세와 절망에 빠진 인디언들은 결국 항복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86년 여름, 미군의 넬슨 마일스 장군은 아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경계지역의 포트 부이 기지에서 제로니모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복한 마지막 치리카후아 아파치였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제로니모와 그의 집단은 전쟁 포로가 돼 여기저기로 이송됐습니다. 처음에는 플로리다주, 그 다음에는 엘라베마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클라호마주의 포트실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전전한 세월은 27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제로니모는 군기지의 통제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가 됐습니다.
제로니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토착 인디언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위대한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치족을 포함한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게 고집이 세고 무모하게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으로 몰고 간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로니모와 치리카후아 인디언들은 감시 속에 살았지만 과거의 적인 백인들로부터 일종의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정부도 제로니모를 여러 공식 행사에 등장시켜 미국의 인디언 정책이 성공했음을 과시했습니다. 각종 전시회에도 등장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제로니모를 보러 모여들고 그의 사진이나 화살을 사갔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의 옷에 있는 단추를 뜯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로니모는 야권에 돈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인디언 문제 담당국은 1905년 띠오더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식장에도 제로니모를 초대했습니다. 제로니모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자기 부족 사람들을 아리조나의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로니모는 글을 쓸 줄 몰랐지만 구슬로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1906년 제로니모의 삶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됐습니다.
제로니모는 1909년 2월 저녁에 말을 타고 가다 떨어졌습니다. 다친 몸으로 추운 밤을 밖에서 세운 제로니모는 다음날 친구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일단 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낙마한 지 6일 만에 결국 그는 조카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전히 전범 신분인 채 임종을 앞둔 그는 침상에 누워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나는 결코 항복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최후의 일인이 될 때까지 싸워야 했다.
그가 묻힌 곳은 포트실 기지의 인디언 묘지. 그곳은 전범으로 잡혀있다 고향을 그리며 숨져간 다른 아파치 인디언들도 함께 묻혀있는 묘지였습니다.
제로니모가 사라진 후 미국에는 그에 관한 수많은 출판물, 영화, 다큐멘터리, 음악들이 나왔습니다. 제로니모라는 명칭을 한 군부대도 등장했고 공정대원의 훈련에서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제로니모를 외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원주민의 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전설적인 아파치족 투사 제로니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한국 속담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를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to be here again.
Would you give me a ride after work?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post office.
The post office is only a stone's throw from here. You can walk there.
제가 잔에게 일 끝나고 우체국까지 차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잔이 우체국은 여기서 엎어지면 코다을 거리에 있다면서 걸어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엎어지면 코다을 거리, 영어로는 a stone's throw, 돌을 던져 닿을 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를 한국에서는 엎어지면 코가 닿는 거리, 미국에서는 돌을 던져 닿을 수 있는 거리로 표현을 하는 거죠.
I live a stone's throw from my work.
나는 회사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삽니다.
I live only a stone's throw from my school.
나는 학교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삽니다. 이번에는 코 앞에 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hat are you looking for?
My phone.
It's right under your nose.
제가 전화기를 찾고 있으니까 Johnny, it's right under your nose. 당신 코 아래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 코에 아래에 있다면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한국말로 코 앞에 있다. 영어로는 It's right under your no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 couldn't find my phone. It was right under my nose.
나는 전화기를 찾지 못했어요. 전화기는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코 앞에서 사라졌다. 내 면전에서 사라졌다. Right under my nose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It vanished right under my nose.
Right under your nose. 가까운 곳, 코 앞이라는 표현 기억하시고, no skin off my nose. 내 코에서 피부가 벗겨진 게 아니다라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means that a situation does not affect or concern me.
No skin off my nose의 뜻은 상황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랑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코에서 피부가 벗겨져도 내 코에서 피부가 벗겨진 게 아니니까 나랑 무관한 일이다, 나는 상관없다 이런 표현이죠.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David is getting a divorce.
I don't care. It's no skin off my nose.
데이빗이 이혼 중이라는 말을 했는데 존이 I don't care, 나는 상관 안 한다. It's no skin off my nose, 내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럼 끝으로 코앞의 거리, a stone's throw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give me a ride after work?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post office.
The post office is only a stone's throw from here. You can walk ther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아주 가까운 거리,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영어로는 a stone's throw, 당신의 코앞에 있어요, it's right under your nose, 상관없어요, 내 알 바 아닙니다, it's no skin off my nose, 코, nose가 들어간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492년 10월 12일, 이탈리아 출신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선장의 지휘 아래 스페인 선박 세 척이 지금의 바하마 제도에 있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1892년부터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 즉 콜럼버스의 날은 이를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또 이날은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업적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세상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는 식량과 동물, 식물과 민족의 방대한 글로벌 교류인 콜럼버스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감자와 옥수수와 같은 새로운 작물이 전 세계의 들판에서 자라나고 전 세계 식량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1492년 이후 세계 인구가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또 1650년에서 1850년 기간 중 인구가 2배로 증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항해와 발견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항해를 계기로 유럽인들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는 또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강요했으며 또 새로운 질병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콜럼버스의 날을 기념하지만 26개 주와 전국의 많은 도시와 단체에서는 원주민의 날이라는 반대 기념일을 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년 콜럼버스의 날과 원주민의 날이라는 두 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성명에서 많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저녁 식탁에서 듣고 자란 대서양 횡단 이야기, 즉 미국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또 사랑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성명에서 미국 원주민의 이야기는 그들의 회복력과 생존, 자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과 문화,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보존하려는 그들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원주민은 회복력과 힘, 인내의 등대이자 놀라운 공헌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평생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생각에 완전히 부응한 적은 없지만 또 우리가 그 같은 열망에서 벗어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빌리 조엘, River of the Dreams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n the middle of